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웬만하면 큰 굴곡 없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한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어보면 뭔가 좀 재밌기도 하고 그 어떤 변화하는 막 급반전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남의 인생을 들을 때는 재밌죠. 남의 인생 들을 때는 와, 진짜 그럴 수 있구나, 그랬구나, 와 놀랍다. 하지만 실상 드라마틱한 인생의 실상은 굉장히 힘듭니다. 남의 이야기 들을 땐 좋지만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큰 굴곡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사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잘 살다가 갑자기 망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다가 막 낮아지거나, 인생에 한 번쯤 대통령이 된다는 건 어떨까, 상상할 수 없는 일 같지만 대통령이 자리에 있다가 한순간에 감옥에 가는 인생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굴곡 없이 사는 게 어떤 면으로는 편하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간만 해라. 너무 튀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고 그냥 평범하게 중간만 해라.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막 너무 사고 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나대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공무원 돼서 그냥 자기 맡은 일 성실히 하면서 다 찰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편한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는 굴곡이 많을수록 삶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은 그런 굴곡이 굉장히 많은 인생을 산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였냐면 왕족과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왕족과 귀족 출신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여기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아람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점점 남진에 오면서 이제 남유다까지 이제 침공에 들어올 때, 첫 번째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이 이 왕족과 귀족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무리 속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이 왕국은 그냥 막 다 진멸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포용하는 정책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흠이 없고 용모가 뛰어나고 학문에 통달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갈대아, 바벨론에 이것들 막 가르쳐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족이었고 귀족,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특히 다니엘이 이제 뭐로 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아무리 뭘 가르치고 뭘 이렇게 해주는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포로는 포로예요. 그건 왕족과 귀족으로 있다가 이제 포로로 이제 전락한 상태로 지금 다니엘이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겠어요? 아무리 포로로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포로가 낫겠어요? 귀족으로 있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귀족으로 있는 게 낫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잡혀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 중에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가 있는 그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0대예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갈대아 학문과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다니엘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마치 다니엘은요 영화 속 주인공 같아요. 여러분 그런 영화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쟁에 지거나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왔으면 그냥 쥐 죽은 듯이 포로처럼 살면 되는데 꼭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튀지요. 뭘 해도 튑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도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왕 초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곧 있으면 망하게 될 우리나라. 이왕이면 그 중에서 왕족과 귀족으로 끌려와서 어쩌면 약간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거기서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면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면 아무리 포로라고 해도 나름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닦일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에 지금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이왕 포로로 끌려온 거, 이왕이면 이곳에서 인정받고 잘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해서 시키는 대로 잘 훈련받고 시키는 대로 잘해서 어떻게 좀 인정받아볼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은 뭐 했답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다니엘이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해도 포로가 끌려온 포로가 그것도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을 여러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응? 포로가 이 정도까지 너에게 기회를 주는데도 그거를 니까지 게 뭐라고 거절을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능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그 뜻대로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름 뜻을 정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뜻을 정해서 그것대로 우리의 삶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뜻을 정하고요. 그 뜻을 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난 이것만은 꼭 하지 않겠다. 난 이것만은 꼭 하겠다. 막 이런 식의 결정들을 우리 삶에도 나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뜻을 이룰 만한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정말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정말 그것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까지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마치 영화 속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전에는 막 하다가 이제 목에 딱 칼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다니엘의 상황은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다니엘이 아무리 뜻을 정한다고 해도 그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그 뜻대로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뜻을 정해서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내 목숨 살리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그 뜻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내 목숨이 중요합니까? 뜻이 중요합니까?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자. 일단 지금은 상황을 모면해보고 후일을 도모하자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뜻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니 더럽히다라고 하는 말이 약간 부정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신성 모독 같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에게서는 부정, 더러워지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하면 뭐 할 수 없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한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부정한 상태가 되면 그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방식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주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보면은 제사장들의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로 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정결과 부정한 것들이 섞이기 시작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처리가 안 되기 시작하니까 부정한 상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멋대로 살면서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 역사가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거죠. 부정한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결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정한 게 뭐예요? 먹는 것을 갖고 정해요. 이것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 그럼 먹는 것과 갖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셨죠. 레위기 11장에 가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뭘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냥 자기 맘대로 내가 이것을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냥 자기 기준을 가지고 뜻을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왜 중요했냐? 다니엘은 단지 이것을 먹냐 먹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하나님의 관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했죠. 뭐 하지 않기로? 먹지 않기로.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단순히 살아남고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더 누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 게 아니라 내가 설사 여기서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놓치고 혹시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게 하나님이었고 그분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부정한 것을 선택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다니엘은 행동했습니다. 이게 먹는 것을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가 마시던 포도주를 먹지 않겠대요. 여러분 포도주에 대한 규례는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보다는 제사장들에게.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잘못하지 않도록. 일반 백성들에게는 별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솔직히 그냥 포도로 말 그대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제사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더 강력하게 나온 게 뭐냐면 바로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시린 들어보셨어요? 나시린은 자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시린,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나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6장 1절에서 8절 교독할게요. 여러분 먼저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특별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자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먹지 않기로 해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요? 거기서 먹는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뭘 하지 않을 만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더 하라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 가고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뭘로 확인받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말씀 안에 자기의 삶을 올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중심은,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뜻을 많이 정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하려고 해도요, 그 삶의 기준이 나한테 있고 내 경험에 있고 내 생각에 있으면요, 그 뜻은 올바른 뜻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놓지 않을 확률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그분과 나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관계 안에 우리 삶을 이끌어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과 나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버리고 망한 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방 신이 더 강한 것, 왜냐하면 망했으니까 나라가.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여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떠함은 늘 시시때때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는 기준이 우리에겐 너무 많아요. 그때는 맞았는데, 아니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 더 맞는 것처럼 변하고 바뀌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감정이고 우리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경험들은요, 또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바뀌면 재해석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잖아요. 정말 망한 것 같은 경험이었는데, 고난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다시 보니까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같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했던 일이었구나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하고 우리의 기준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세웠다라고 여겨지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기준들은요, 올바른 기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증명하고 그 관계를 최우선순위 하기 위해서 결정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레위기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이 말씀을 몰랐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겠죠. 그랬으면은 이렇게 뜻을 정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냥 아 어떻게든 여기서 인정받고 어떻게든 여기 살아남아서 내가 여기서 좀 잘 살아봐야지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니엘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니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분과의 관계였고, 그것을 내 삶 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갈 건가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니엘의 삶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 뒤에 막 나오잖아요. 막 그 이방 나라의 그 바벨론의 왕이 막 느부갓네살이 막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도 느부갓네살은 또 변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놀라운 또 사건이 한번 벌어집니다.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대 바사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초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여전히 다니엘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도 인정받았는데 그 바벨론의 나라가 무너지고 다음 나라 메대 바사가 다스리는 것 안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나라의 지도자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다리오는요 이 다니엘을 굉장히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 나머지 간신들이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흠을 찾으려고 보는데 흠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을 하나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 덫은 이 다니엘이 매일마다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신상을 세워놓고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그 어떤 거에 절하지 않고 오직 당신 왕에게만 절하는 법령을 우리가 만듭시다.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당신이 위대한 왕인지 이것을 알게 합시다. 근데 이 모든 일에 타겟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도 다니엘은 절할 거라고 하는. 굉장한 거죠. 이방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이 다리오가 그렇게 선택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뭘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뭐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세 번 했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근데 왜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냥 창문 닫고도 기도해도 되잖아요. 아무도 안 보게. 왜 굳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까요? 그것도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고 싶어요. 역대하 6장 24절 25절입니다. 역대하 6장 24절 25절입니다. 24, 25 함께 역대하 6장 24,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대로 우리가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오는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었잖아요. 뭐 전염병이 오고 적국에 패하고 끌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주님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에서 주님을 찾거든 거기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솔로몬이 쭉 하는 내용 중에 한 대목이에요. 그 대목 중에 뭐냐면 우리가 적국에게 패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적국에게 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에 와 있는 거죠. 다니엘은 뭘 알고 있냐면 이 솔로몬의 기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이때는 이미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는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던 때였는데 지금 다리오 왕 밑에 있는 다니엘의 때는 이미 성전도 다 무너졌. 성전도 없는 상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뭘 또 알았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12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다니엘은 이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나라가 다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누군가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께 회개하고 주가 주를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다니엘은 지금 그것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진 상황,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왕의 도장이 찍혔잖아요. 그래서 이것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니엘은 또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지금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인가? 다니엘은 그 뜻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그것대로 또 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은 오히려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그의 약속을 나의 삶 가운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그 뒤에 일어난 다니엘의 새 친구의 역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구덩이에서 건진 받잖아요. 불기둥 안에서 사자의 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살아오잖아요.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증명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는 삶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삶의 속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 누군가는 야, 쓸데없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일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개죽음처럼 죽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럼 그 죽음이 누군가는 왜 그 창창한 앞날을 가진 사람이,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누리고 있는 사람이 가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왜 헛되이 죽었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이루어진 아주 많은 일들을 알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설사 내가 잘못해서 심판과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후반조로 가면 여러 가지 다니엘이 본 환상이 나옵니다. 어떤 나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남방왕 북방왕이 막 싸우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실질적인 역사에서 페르시아 제국 이후 헬라가 일어나고 알렉산더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그 환상의 내용이에요. 막 복잡해요. 한마디로 이 사람 일어나고 저 사람 일어나서 마치 자기가 가장 강한 것처럼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때,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힘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요동치고 있는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강한 세상의 힘 앞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 11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1,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마치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센 것 같고 하나님이 굉장히 아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처럼 여겨질 만한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도 더럽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아무 힘도 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이 벌어질 거지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한다? 강하여 용맹을 떨칠 거다.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다.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는 힘은 다니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너희도 너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는 것은 너희 자체가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니엘이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말씀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위에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붙잡고 사는 그 삶 안에 하나님의 아는 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강하다는 말은 마치 폭풍우와 같은 엄청난 문제 앞에 맞서 있는 상태를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것은 요동치는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 앞에 맞설 수 있는 게 강함이에요. 이 강함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숨습니다. 그 문제를 피하고 상황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강함은 그 앞에 맞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맹을 떨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맞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용맹을 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엄청난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문제와 상황 앞에 뭐 할 수 있냐면 맞설 수 있어요. 맞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만 되면? 나의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상황 속에서 도망치고 우리 상황 속에서 오히려 상황의 영향을 심하게 받으면서 요동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죽은 걸 보고 아무 일도 없었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서 와 살아났구나 살아났으면 된 거라고만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우리가 지키는 삶은 절대로 우리가 보여지는 단순한 앞에 삶의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치 진 것 같을 수도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세상이 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니까 뭘 붙잡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 말씀 약속은 무의미한 게 되니까 여기에 뜻을 두지 않죠. 그리고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뜻을 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가 없고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없고 두려움에 떨며 결국 상황에 잡아먹혀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세상의 포로와 같은 삶 안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진짜 나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고 한다면 너는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삶에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